2020년 9월 20일, 뉴호프교회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에 감사합니다. 부르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생각날 바를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생각을 지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광야의 물 시리즈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나타나셨던 여러 가지 예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사람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면은 어떻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를 그 완성하시는지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무리바 바위에서 물을 냈던 모세의 지팡이처럼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속쓰린 상처의 자리인 우물의 자리를 찾아오신 예수께서는 말씀만으로 마라의 쓴물 같은 여인의 스토리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하는 단물의 스토리로 주민 사람들이 마신 후에는 그 말을 들은 후에는 세상이 기다리는 구주로 인정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의 샘물로 완성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 유대인으로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반대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 안을 예수가 방문한 사건입니다. 그 안에서 성전 곁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를 살펴보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 병자가 성전 안에서 예수를 두 번째 만납니다. 그렇게 성전 밖과 성전 안에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가 어떻게 광야의 물로 예표한 생수의 영생을 주는 생수의 사역을 완성시키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아 가실 때에 예수와 병자의 입장을 도움을 주는 입장과 도움을 받는 입장이 서로 날줄과 시줄처럼 역동적으로 서로 교차하면서 이야기의 실타리를 풀어갈까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첫 번째, 사람의 눈길은 관심의 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날 그 자리를 지나시셨더라면은 그 수도 예루살렘이나 명절에 들뜬 분위기, 웅장한 성전, 다섯 개의 정자가 둘러선 베데스다라는 못, 또는 못가에 누운 수많은 환자들 중에 어디에 눈이 갔었겠는지요? 주변 자연 경관과 도시 그 디자인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중앙을 지르는 한 도로는 날리는 쓰레기와 더불어 약물 중독자와 홈리스들이 양옆 보도를 가득 점유한 광경은 억소리가 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성전에 오르는 길목 베데스다 못가에서 구걸을 위해서 진을 친 행려 병자들의 집단이 이런 반응을 연출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콕 집어 찾았듯이 참 일관되게도 그 많은 병자 중에서도 예수의 눈길이 최종적으로 머무니는 40년에서 2년 모자란 시한부 인생 같은 구차한 생명을 구걸로 연명하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모두 다 예수를 만나서 생의 전환과 삶의 이유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예수와 만남이 필요한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요? 내 인생 이만하면 괜찮은데 하고 필요를 못 느끼시는지요? 꼭 예수가 아니라도 구원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생애에서 구원과 해결이 필요한 어떤 시점을 반드시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는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실은 누가 구원자일 줄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만나줘야 만나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구원자와 예수가 다른 것은 세상의 모든 다른 구원자는 나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만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집을 떠난다는 출가를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예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출가의 반대가 되는 출세를 하라고 합니다. 달라이 라마나 교황같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을 범인들이 만나자고 한다고 시간이 내겠습니까? 그런데 권력과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학식이나 이런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들은 힘과 영향력 있는 그런 저명한 사람들은 잘도 만납니다. 성경과 복음은 가르쳐주기를 예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서 만나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렇게 예수가 구원자로 찾아온 38년 된 병자는 정작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만났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애의 어떤 순간에 처해 있는지요? 알든 모르든 예수가 불어 찾아서 만나준 이들은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절박한 순간에 처한 이들이었다는 것이 구원의 빛으로 소망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와 관계없는 그런 강 건너 불처럼 들리십니까? 오늘 예수가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40년에서 2년 모자란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가 찾아온 증거는 이 물음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이 첫째로 암시하는 것은 우리를 찾아온 예수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포기하고 잊고 살던 것에 대해서 항상 물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내 병인 것을 알기는 하고 살아가는 것이니, 내가 병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니?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 잣대로 세상을 또 만들어 갑니다. 38년 된 병자 주변에 가까이 보이는 게다 병자입니다. 이 생활이 하도 오래다 보니까 38년 전의 건강한 삶의 기억과 기준은 사라지고 그냥 병자로 삶이 익숙하고 그것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살게 된 자신에게 예수는 찬물로 깨는 듯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는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는 보편과 정상이 다른 가치인 것을 혹시 같은 것으로 혼돈하지는 않는 거니? 하십니다. 예수가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살던 생활과 사고방식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과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병원에서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병자인데 그 관찰의 빈도수를, 그 횟수를 과학적 통계치로 환산한 병원 내의 통계치로 내가 사는 세상의 안목과 규범을 만들면은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입니까? 내 병의 문제가, 세상의 병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또 병자끼리 모여서 다수결 민주적 절차로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고 선언을 한들 건강한 사람이 됩니까? 부당한 관행과 그릇된 모습도 익숙되면 정상인 양 착각합니다. 내 생활과 내 생각, 내 가족과 내 사업, 내 교회와 내 주변 관계, 이게 정상일까? 그런데 난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지? 이게 정말 다일까? 의심이 생겨지는 것이 예수가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표징으로 생각하실 수는 없으신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는 또 물으십니다. 너는 왜 여기 왔니? 이 사업은 왜 시작했니? 얼마나 그 목적을 이루었니? 여기로 이사는 왜 왔니? 이 교회는 왜 왔니? 연이은 질문은 그런데 내가 여기 왔던 원래 목적, 내 병에 차도는 있니? 너는 지금 여기에 왜 있는 것이니?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꾼 꿈에 대해서 얼마나 근접했니? 그 처음 목적에 얼만큼 가까이 왔니? 아니, 정작 내가 연못을 찾은 이유, 그 치유는 아랑곳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살아가는데 바쁘게 살았다는 그 분주하다는 그거 이유 외에는 그 이상으로 지금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닌지, 여러분은 왜 여기에 있는지,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시는지 아시는지요? 세 번째 예수의 물음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물음을 통해서 물어보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38년 전 그를 이 베데스다 못자리로 이끈 것은 자기를 무능력자로 만드는 질병에 대한 치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치유의 소원 대신 얼마나 옆자리 병자보다 더 많은 동량의 성공을 얻었을까? 육체의 질병이 생활과 생각을 얽어매는 병으로 고착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성공은 치유입니까? 동양입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이웃의 도움 없이 긍휼히 여기는 동정을 배제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그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병자로 어떻게 38년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마운 사람들이고 감사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남습니다. 그런 모든 주변과 또내 자신의 노력과 도움의 합산으로 원래 여기에 찾아온 목적, 병이 나았니? 그랬으면 너는 여기에 있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갔지 않았겠니? 불구의 질병을 가진 자는 성전의 입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성공의 역설은 차라리 이런 도움이 없었으면 벌써 이 베데스다 못가를 떠나서 다른 길을 찾았을 터인데 이게 딱 적당히 동량이 들어와서 버리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성전에 들어가는 치유를 딱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엉거주춤한 상태로 있기를 광야 생활 40년에서 2년 모자란 38년까지도 버틸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 그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나으면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구걸을 하며 남을 도우며 살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너를 구걸자로 머물게 하는 이런 품돈에 연연해서 인격을 팔고 살아가는가? 남들은 성한 몸으로 성전에 들어가는데 너를 이렇게 온전하게 해줄 예수가 왔건만 너는 언제까지 베데스다의 성공을 바라기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계십니까? 어디로 가시는 줄 아십니까? 세 번째, 여기에 대한 병자의 대답을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의 대답은 예수가 우려했던 바를 증명합니다. 그 우려했던 바는 이 병자는 이 시나리오 구조하에서는 절대로 승리자로 승자로 생애를 마칠 수 없는 그 시나리오 속에 비극의 주인공으로 자신을 넣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언행은 사적인 개별성과 또 자기 이상의 그 무엇을 대표하는 개연성, 그 인클루시브니스를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찾아온 재난과 고난은 그 모든 일을 평등하게 만드는 초기 효과가 있습니다. COVID-19 바이러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이 그 제시하는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성공하는 구조는 이미 강한 자와 가진 자를 더 선호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못에 물이 동한다 합시다. 천사가 왔든지 아무튼 물이 동한다 하십시다. 그래서 그 못에 과연 처음 가면은 병이 치유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그 못에 가장 먼저 내려갈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가 제일 먼저 그 못에 발을 담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병이 심한 자겠습니까? 가장 병이 덜 심하고 몸이 덜 아프고 그나마 그 병자들 중에서도 강한 자가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그 법칙이 밖에서도 통용되는 것이 여기 있는 베데스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똑같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연못을 빙둘러서 자리를 잡고 자리세까지 낼 수 있는 인맥과 재력을 가진 집안의 병자에게 우선권이 오지 그게 백도 돈도 없는 병자까지 순서가 오겠습니까? 과연 천사가 진짜로 내려오는가? 그래서 천사가 요동친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게 그게 참말일까 아닐까 그 진위 여부 사실일까 아닐까라는 그 여부 논쟁은 38년 된 병자에게는 어차피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8년 된 병자까지 순서가 안 돌아오니까요. 38년 된 돼서 기다려서 안 된 사람이 38년을 더 기다린다고 이게 가능한 순서가 오는 일이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구걸하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데 그렇다고 이 모진 목숨을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는 데까지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무엇에 기운 운동장에서 살아가시는지요? 여러분의 롤마델 영웅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하십니까?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지 38년이나 살은 인생에 대한 뭔가 이해할 만한 신행의 논리를 전개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나는 이렇게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하는 이유는 그나마 그걸 가지고 남에게 동정을 더 유발해서 구글의 논리로 개발해 놓은 논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는 패자의 논리로 무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합리화시키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어 올 수밖에 없는 그것을 설명해주는 논리가 무슨 논리입니까? 첫 번째 말합니다. 나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집안도 배경도 고향도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은 내가 보는 성공의 목표 베데스다 모세에 들어가도록 내게 도움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은 예수가 와서는 그를 그가 바라보는 베데스다 모수로 들어가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베데스다 못에서 빠져나와서 건져내어서 다른 예수가 있는 쪽으로 다른 곳으로 가도록 방향을 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를 흉물스럽게 하고 실패자로 시간을 질질 끄며 속이는 사탄의 보이스 피싱 같은 베데스다의 그 계략, 베데스다의 시스템, 베데스다의 그 꼬임에서 우리를 멀리하고 건지시기 위한 일을 정작 예수는 오셔서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속으시렵니까? 베데스다 1도 없어도 그는 치유를 받고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는 자로 변화받았습니다. 베데스다 모처럼 내가 이것이 있어야만이 성공된다고 내가 지향하는 성공의 지표는 무엇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으로 성공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하겠으며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만족을 주었겠습니까? 또 베데스다 연못을 성공으로 바라보며 천사의 물처럼 한 방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시렵니까? 이것만 되면 나는 성전으로 가겠다고. 지금은 베데스다지만 이것만 주시면은 이 사업만 성공하면은 이 자식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 건강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 관계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가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가족도 돌보겠다는 베데스다 같은 여러분의 전제와 천사의 물을 기다리며 현재의 신행과 행복을 정지 버튼으로 누르게 한 것은 무엇인지요?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행복의 전제는 예수밖에 없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시간은 예수가 찾아주신 나의 현재에서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 나의 현재만이 행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매 순간이 새로운 행복으로 새로운 문을 여는 영생의 영혼의 행복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 안에 주는 복음의 행복입니다. 예수가 오면 내 인생의 행복과 좌표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안에서 확률이 아니라 확신을 확인받는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현장으로 바뀌어집니다. 내 생의 현장은 말씀이신 예수께 대한 순종으로 내 것으로 내가 만들어 가지는 것이지 해교한 법칙에 맞추어서 베데스다의 법칙에 맞추어서 어떤 그런 그 천사의 그 물만 들어오면 된다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발상에 맞추어서 인격을 파탄시키고 주위에 민폐를 끼치는 존재로 나를 전락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38년 된 병자의 패자 논리 두 번째 항은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어서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차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진도가 안 나가요. 도와주신다면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매일 산 정상으로 돌을 옮겨 놓으면 그 돌이 도로 굴러내려와서 산 밑에서 또 시작해야 된다는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처럼 저주와 천연 같은 노력이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겁니다. 의지의 한국인으로 그렇게 나는 인간 승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찾아와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38년 동안 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제 지금이라도 남은 2년 동안이라도 좀 제대로 나하고 한번 해보지 않겠니? 나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만 좀 열심히 살고 너의 노동에 안식을 선언하고 자기 성찰을 해보라. 왜안 되었겠느냐? 예수가 병자가 38년 동안 수고한 노고를 알아줘서 찾아준 것입니까? 정말로 어떤 책의 제목대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가 지금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찾아주셨습니다. 해도 안 되는 일을 고집 하나로 버티면서 하니까 사람임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가 찾아가신 것입니다. 은혜의 체험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애쓴 수고의 열매를 맺는 고진 감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수고한 그것은 결실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베데스다로 안 가게끔 38년 동안 막다가 안 되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많은 병자 가운데서 나를 콕 집어서 찾아와 주신 예수의 수고와 노력이 보여지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인생의 전환은 내가 예수를 향해서 얼마나 나아가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는 이미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전환은 실상은 내게 이미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를 영접하고 아는 데서 생기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과 쟁취의 틀에 예수와 복음을 넣고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 그 소음과 잡음, 먼지와 거품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귀를 막고 사는 지난 2개월 동안 배운 가장 귀한 배움이었습니다. 세 번째, 병자가 자기를 왜 나는 이렇게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는 자기 실패의 논리입니다. 남들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망한 것처럼 예수와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도 믿지 않고 불평하다가 망했습니다. 남 핑계와 비난을 그칩시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이것만 되면 완벽하게 성공이라고 믿었던 순간에 회방을 놓았던 사람들, 얍삭하게 나보다 먼저 내려가서 내가 베데스다 못가의 성공을 맛보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불행합니다라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에게 푸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과연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일방적인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어느 병자가 물이 동한다고 해서 마구 내려가다가 잠깐 나는요 37년 된 병자인데 아유 형님은 38년 된 병자 연장자이시니까 장유유서이지요. 형님이 먼저 가시고 아우는 37년 된 병자 나는 그 다음에 순서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베데스다가 무슨 농신라면 선전입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농신 다음에 베데스다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 자기는 39년 된 병자에게 그렇게 했던가요? 사람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일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솔직히 예수를 놓고 따려봅니다.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모든 것이 변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오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은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행복된 입장이 왔겠습니까? 오늘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는 저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만나주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 인생의 쓰라린 좌절과 실망과 낙담과 절망을 겪게 한 분들, 또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좌절과 실망을 겪게 해서 그것을 그냥 참아주셨던 분들, 인내하셨던 분들,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시는 예수를 보겠으며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이 내 영안을 뜨게 하고 내 귀에 복음이 들렸겠습니까? 다 미안하고 고맙고 죄송하고 감사해서 남은 생애와 영혼을 걸쳐서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귀한 분들입니다. 네 번째, 이 말을 들은 예수가 마지막으로 하는 명령입니다. 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이 명령은 병자를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병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베데스다의 거짓말 구조를 쳐부시는 선전포고를 하시는데 그것을 내 생활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자고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하십니다. 아니,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남들은 다 일어나는 것이지만, 너는 3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땅에 붙은 앉은뱅이로 창조치 않으시고, 두 발로 땅을 딛게 창조하신 너 원래 모습이 무엇이냐? 넌뭘 하고 싶었니? 그거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구걸은 낮은 자리에서 위를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앉아서 낮아 있었던 것은 구걸에 특화되어서 살던 생활 방식입니다. 그 방식에서는 생각도 해볼 수 없었던 일, 내가 두 발로 땅을 딱 디딘다면은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소명으로 주었던 내 목소리가 무엇이니? 내가 무슨 거지 왕자 되겠다고 이 생활 방식에서 이 눈치 저 눈치 그만 보고 했던 것, 그것을 그만 두고 한 가지를 너를 주신 소명과 사명 한 가지가 무엇이니? 그것을 오늘 그 방향을 향해서 시작하는 그 걸음을 해보지 않겠니? 아니, 그전에는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려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됩니까? 그 차이점은 예수와 예수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물 바위에게 물을 내라는 말은 아무나 다할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되고 다른 이는 안 되었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항상 그렇게 한다고 되었겠습니까?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었을까요? 주문이 달라서입니까? 분위기가 달라서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말의 권위는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가 결정합니다.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입어서 모세가 말을 할 때에 말숨을 낼 때에 바위와 물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 노력과 내 주관적 판단으로 하는 것이었고, 지금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명령하셔서 순종으로 하기 때문에 38년 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구걸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라는 일은 무엇입니까? 선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화와 선행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선행은 이 사람이 하나, 저 사람이 하나 다 착하고 좋다고 알아주는 일입니다. 선행은 그냥 선행으로 머물고 반복되면 좋은 습관이 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수양이 됩니다.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쳐가야 될 중간점이 됩니다. 그렇지만 선행이 성화는 아닙니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성화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출발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발점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의 순종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선행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38년 된 병자가 남들이 다 아는 제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게 무슨 대단한 선행입니까? 이것은 38년 된 병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말씀의 순종으로 경험하는 성화의 그런 현장입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니까 순종으로 일어난 것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인격이 말씀을 내린 자, 말씀을 주신 자, 명령한 자의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이 맞기는 맞는데 그 안에서 말씀을 하신 자의 그리스도의 인격이 배어서 나오는 것.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도 저 사람이 분명히 맞는데 저 사람이 바뀌는 변화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인의 고백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 변화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는 예수의 DNA가 배어 있는 것이 성화입니다. 선행은 인격과 떨어질 수 있지만 나와 떨어질 수 있지만은 순종은 인격과 떨어질 수가 없고 예수를 닮은 인격이 나무의 열매처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암만 사과나무를 보십시오. 사과나무에서 사과라는 열매가 그 둥치에서 입에서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나무에서 달고 사각한 사과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내 자리를 들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자리는 자기가 익숙한 환경이자 나를 정의 내리던 모양새입니다. 내 삶에는 내가 살아오던 삶의 패턴을 가능하도록 오래된 담요처럼 익숙한 생활과 언어 습관과 처세의 관행과 내가 지나가는 경로, 내가 선호하는 그 차선, 내가 선호하는 그 방식, 내가 선호하는 이불 자리 잘 때도 내가 선호하는 자리,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너무 익숙하고 편한데 결과적으로 나로 하여금 계속 구걸자의 생활, 베데스다의 경쟁 구도에서 나고자로 머물고 패배주의자로 더 구걸하는 자가 되게 하는지 아니면은 그 자리가 내 환경이 예수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향해지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회방과 걸림돌이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환경과 내 마음의 분위기, 심기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게 하는지 아니면 수시로 바뀌는 내 환경에 주는지 살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종이 되지 말고 환경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주변 정리, 환경 정리를 하려고 해도 감히 겁이 나서 하지 못했는데 이제 베데스다 환경과 시스템에 종살이하던 삶을 청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에 속하여 살도록 만들었던 집안과 직장과 교우와 교제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속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반대로 빛을 비추는 선택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오고 나면은 나에게 그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특징은 슈퍼맨이나 슈퍼맨이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란 것에 있습니다. 만일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은 우리는 진짜 그것이 예수가 말하는 신앙인지 아닌지 주위에서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성전 지붕 위에서 날라야 하나님의 아들이 조건이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등을 보이시면서 출애굽기 33장에서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앞서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고 신행은 걷는 보행입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매순간 매주 매달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신앙걸음의 원리를 모세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오경의 거의 결론과도 같이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럴 때에 생기는 변화는 아이가 매일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한 번씩 과거의 시점과 비교를 하면은 와, 언제 이렇게 자랐니? 하고 놀라는 것처럼 베데스도와 성전 사이에서 38년 동안이나 이도 저도 속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입장에서 머물러 살던 사람이 성전으로 자리의 좌표를 이동해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마침내 성전 안에서 예수를 다시 만나는 자리까지 이릅니다. 그리고요, 항상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엎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툴툴 털고 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몇 번이나요?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또 시작하자. 열심과 노력은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베데스다를 털쳐버리고 주를 따라서 순종하는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며 예수의 말 명령에 경청하며 귀 기울인 주의 백성들과 그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위에 그들의 소원과 기도 제목 위에 오늘 하루 온종일 그들의 생애 영원 무궁토록 7배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